그런데요, 저도 그 TV를 보면서 요즘 그 교회 헌금 횡령 사건으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볼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편만에 있는 잘못된 은혜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 다음의 삶을 죄 없는 삶으로 이끌어 줄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의무와 순종의 삶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능력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매일매일 받아야지만 정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가르침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일단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그 진리에 대한 탐구로 인해서 사단이 잘못된 기만으로 뿌려진 그런 가르침들에서 철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 교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자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소개팅 하실래요라는 어떤 전도지가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3.1교회에서 제작을 했는데, 남자용은 여자들 얼굴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해놓고, 소개팅 하실래요? 라면서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남자들한테 나눠주고, 또 여자들한테는 남자들, 그 교회에 다니는 남자들 얼굴을 전부 다 사진 찍어가지고, 소개팅 하실래요? 라면서 이런 전도지로, 이 3.1교회에 오라는 거죠. 그런 전도지를 나눠줬다가 이제 뉴스에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댓글에다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남녀 이렇게 뭐 소개팅 장소냐면서 교회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마술쇼, 뭐, 여름 뭐, 성경학교라면서 마술쇼를 막 하고, 뭐,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흥미를 끄는, 그리고 육신을 채워주는,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장소로 변해가는 게 가장 결정적인 그 욕을 먹는 이유가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이유로서 이제, 선교사님이나 자매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잘못된 복음, 값싼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다, 이제 구원 받았다. 나의 그 어떤 자아를 정말 결정적으로 죽이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의를 위해 사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내죄다 해결됐으니까 나는 어쨌든 내 육신대로 계속 살아도 무조건 구원 받는다는 그런 식의 복음이 오늘날 이런 기독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율법이 틀어졌다, 또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런 잘못된 복음이 기독교 안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된,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 잘못된 복음의 확산이 문제점이 뭘까요? 이게 퍼짐으로써 생기는 이 문제점.
값싼 복음은 말 그대로 값을 치르지 않은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적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그게 온 세상에 퍼져 있죠.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보화가 감추어졌던 그 밭의 값은 얼마였습니까? 1억 원?
소유.
모든
1000억 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었죠.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가진 소유,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모든 재물, 그 사람의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진주를 샀고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거든요.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값진 진주로 취급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은 하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생명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 다 내어주셨어요. 그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 생명을 주었다고 해서 그분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생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대속으로만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왜?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희생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분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감동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물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믿음이 이 세상에 부재해요. 그게 이 모든 부패의 원인이죠.
성교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참 저도 들으면서 은혜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드리면서 모든 걸 드리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부터 이 신약 계시록까지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 전부 주신 사랑.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고 회복된 삶으로 초청하는 게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중심에 어떤 부분에 어떤 표징으로서는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또 진짜 그리스도냐 가짜 그리스도냐를 나누시겠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종말에 대한 이제 성경의 예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지금 그 가짜 그리스도인, 뭐 진짜 그리스도인 얘기하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타락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그건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 사람이, 성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이며 또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어떤가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분명히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다 깨진단 말이죠,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이 너무나 정교한 가라지들을 이 교회 내에 뿌려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닮아야 될 성도들을 그냥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했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율법, 우리 은혜로 구원받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냐. 하나님의 법은 폐지됐다.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성경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 얘기라든가 한번 구원 받으면 끝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 사랑인데 믿기만 해 그럼 끝났어. 이런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 저도 이제 장로교 신앙을 했지만 이 예정론 같은 것들요. 아, 구원 받은 사람 다 정해져 있어. 뭐 너가 뭐 행위를 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성화를 하거나 뭐 개혁하거나 그거는 구원하고 하면 좋지. 그렇게 하면 칭찬도 받고 상급도 크고 좋지. 하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이 너무나 이 그럴듯한 이런 정교한 가르침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배워서 성화를 과정을 밟아가야 될 이 많은 성도들을 아주 그냥 마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원천적으로 뭘 개혁하고 뭘 바꾸고 뭘 변화하고 내가 뭘 행위를 해. 하나님께서 딱 주셨는데 이런 정말 이 독소 같은 가르침들이 정말 이 백설공주를 죽이겠던 그 독사가처럼 독이든 그럴듯한 이 가르침 선악과 이런 것들이 이 성도들을 마취시켜버리고 지도자들도 마취시켜버리고 결국은 교회가 이게 교회냐 아니면은 무슨 사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개팅이라고 그랬다면서요. 사교 집단이냐 소개팅 집단이냐 교회냐 무슨 기업이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르침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도 오히려 이 신앙에서 돌아서게 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값싼 은혜를 믿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아까 그 비유가 참 적절한데 값진 진주, 그 감추어진 보화 이걸 구하기 위해선 자기를 모두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값싼 은혜가 들어가니까 자아를 안 버려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가 교회 다니거든요. 일요일마다 레스토랑 가서 밴드 생활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일요일마다 가서 밴드 생활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안식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보고 안식은 마음속으로만 취하면 된대요. 이래도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어쨌든 또 밴드 가서 또 일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대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받으니까. 만약에 제가 내일 살인하고 죽는다 해도 죄는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 죄수가 예수님 받아들인 이유만으로 천국 갔으니까. 이렇게 죄수 비유를 들 때 뭐라고 대답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마치 오늘 살인하고 내일 그냥 죽어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 그 오른쪽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아 낙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냥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만 하면 마치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더라도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와 이게 엄청난 기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왼편 강도 한편 강도 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잘 모르죠. 네. 근데 다 오른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오른편 강도가 진짜 억울하겠어요. 제가 억울할 사람들 참 많겠다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진짜 억울하고 아니 왼편 아니 우리 매콤 왼편이래. 이 강도 이 십자가 위에 이 강도도 굉장히 억울하게 이제 네.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죄짓다가 그냥 십자가 위에서 달랑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 이 대명사를 해서 그 잘못된 이해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강도는 유대에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사실 물론 성경엔 자세히 기록이 안 나왔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었잖아요. 제자들은. 네.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친히 배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추행망쳤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래도 그냥 좀 가까이 쫓아간 그 요한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쫓아갔죠. 멀찍이 쫓아갔죠.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무서워서 숨었을 거예요. 네.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는 사실상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주님으로서의 어떤 그 고상한 성품을 잃지 않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들레지 않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다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정말 이 아주 놀라운 성품들을 옆에서 보면서 계속 감화를 받았던 거예요. 아마 그 강도는 그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가들이 그 끼친 그 위선 때문에 그가 종교를 버렸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목사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없지. 혹시 그런 사람이었는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옆에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산에 골고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또 같이 함께 옆에서 못 박히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온 것이거든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온 세상도 다 버린 그 골고다 선상 외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그죠? 33세의 그 목수 그 한 비참한 그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그 예수 그 청년 그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그거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죽기 전에 믿음은 땡이야. 강도도 그랬어. 나도 죽기 전에 그 강도처럼 믿고 그러면 되지.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게 값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물건이 이 정품이 아니고 이 값싼 물건들은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금이 있든지 불량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품질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오신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값이 싸고 아니 그것이 그 역할을 싸구려 어떤 물건처럼 흠집이 있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생각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죄의 흉악성을 모르게 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서 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하신 창조의 능력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정죄함이 없는 즉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건데 너무도 이 값싼 은혜라는 그 값싼이라는 말 그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은혜를 그렇게 여기기 취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함으로서 자라갈 수 있듯이 그 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는 정말 값싼 은혜는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이 은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죄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능히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질문을 다시 돌아와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마치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이거 잘못된 거죠. 오해죠. 완전히.
완전한 오해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주면 될까?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 분명하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율법을 폐하고 또 값싼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냥 죄짓고 살아도 구원 받을 것처럼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런 정말 가장 슬픈 일생 중 가장 슬픈 말을 듣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7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잘못된 복음은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그런 글이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그 값진 진주. 이 값진 진주와 관련된 아주 참 그런 귀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값진 진주를 살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값싼 은혜의 복음. 근데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죗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려고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참 뭐랄까 되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의 구원을 얻을 것 같지만 거의 구원을 잃었다는 말은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 이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진짜 그냥 마치 뭐 예수 교회 가서 또 때로는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7장에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온갖 주님을 위한 놀라운 기적까지 다 행한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보통
지도자들,
지도자들 영적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이제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뭘 잃어버린지 아세요? 진주를 잃어버렸어요. 진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 적이 없으니까 그러한 권능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진주를 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탑이라고,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영광을 돌리고 뭘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도 그거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너무.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분 자신에게 최우선순위로 모든 어떤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이 가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안식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행위로 주님의 의를 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것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비결이라고 할까요? 또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이것을 좀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성전을 보면은 그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거룩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제 신약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안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그 삶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살다 보면은 다 느끼시지만 정말 세상은 강도들이 창궐하는 숲을 통과하는 순례의 길이라고도 하고요. 또 사탄과 처절하게 싸우는 전쟁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본성과 옳지 못한 본성과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매일 매일 싸우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됐는데 의롭게 사는 것이 지금 빠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는 생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것은 정말 내가 죄를 비워내면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애와 마음을 바꾸죠. 마음과 생애가 바꾸면 삶은 그냥 그 결과로 사실상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은 끊임없는 자기 자아에 대한 굴복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정한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생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나 영향을 주는 상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생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동의를 하면서 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제 아는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 목사님 주장하시는 게 그거예요. 거듭나면 끝이다. 거듭나면 끝이라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왜 거듭난 다음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느냐.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거듭나면 끝이 아니라 날마다 영을 하나님의 영을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랬더니 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저 그리스도 뭐 저 쉽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누구한테 얘기 듣고 뭔 얘기 듣고 뭐 이래서 구원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진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이 많은데 마무리 시간이 얼마 남았잖아요. 네. 마무리 한마디 그냥 할게요.
네.
제가 요즘도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 그것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렇게 설교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네, 저도 마지막으로 경험을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있어요. 아까 그 질문하신 게 있잖아요.
네.
아까 나눠주신 거 어떤 네. 친구가 뭐 네, 일요일 날 왜
밴드를
하고
네.
뭐
하냐 죄지어도 공부는
하냐 그런 거 질문했잖아요. 그게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아 뭐 그런 질문 하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얘기하는 핵심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일요일 그 장로교회를 다닐 때 제가 그랬어요. 아 그 일요일을 못 지키고 뭐 그게 해서 그거 상관없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래 생각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살 때 제 생활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폐해버린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제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리를 깨닫고 율법에 폐해지지 않았고 특히 그 안식일 부분 이게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거듭남의 본질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제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깨달았을 때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표징을 깨달았을 때 제 삶의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는 뭐냐? 그냥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냥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있고 변화된 삶이 있고 그것이 분명히 어떤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깨닫고 안식일에 순종할 때부터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 이사야 33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쭉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이사야 3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시고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면은 그러면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 구약에는 너무도 말씀하셨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 참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모르시며 또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것을 반드시 알 것입니다.
저도 형제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토요일을 저희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내적 변화를 이룰 수 없고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처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마치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그 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들어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자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고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기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기신 모습을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피땀을 흘리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때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오그리스도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의 자아를 너무나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을 아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성경의 귀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